어떤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 교회 담임 목사님과 교회 봉사 열심히 잘하시는 어떤 집사님 사이에 오간 대화입니다. 그 집사님은 목수였어요. 교회 건축을 하면서 열심히 봉사하기는 하는데 그는 그런 봉사를 통해서 자신이 구원을 받는 줄 알고 있었던 분입니다. 담임 목사님이 그 집사님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공짜로 구원받았다고 열심히 일러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말하기를 예 목사님 하나 목사님께서 여러 번 성경 말씀을 인용하여서 우리들이 아무런 대가 없이 구원받았다고 말씀하셨지요. 성경 말씀과 그리고 목사님이 전해준 말씀을 받아들여서 가만히 앉아만 있으려고 하니까 마음에 그렇게 가만히 앉아만 있으면 구원을 못 받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서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있습니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들 가운데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교회 봉사하는 분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냥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는데 그 말씀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면 여전히 마음에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해드려야만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미련이 남아있지는 않느냐 말입니다. 그런 미련이 남아있으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집사님과 같은 생각을 품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하셨다는 문장은 피리어드로 끝납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 믿음 위에 어떤 인간의 선행을 집어넣는다면 그것은 잘 아시죠? 사자성어 사족첨가 뱀의 뱀다리를 그려놓는 거라고 그건 전혀 필요가 없는 첨가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완성된 그림을 망치게 됩니다. 우리들이 확고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뿌리 깊이 박혀있는 고정관념부터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고정관념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뭔가 기업, 이 participate를 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이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것을 무엇이라 부릅니까? 공로 중독증이라 부릅니다. 이 세상에는 말이에요. 공짜가 없어요. 뭔가 인풋을 집어넣어야 아웃풋이 나옵니다. 공짜 있던가요? 없어요. 여기에 중독이 되어 있어서 영적인 세계도 그렇거니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내가 뭔가 드려야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지. 공짜라는 거 이해가 안 돼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합니다.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물임을 알 수 있는 길은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의 모습을 살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가 있는 사람들인데 우리의 과거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첫째로 오늘 본문 말씀은 구원받기 이전의 우리의 모습은 우리들은 죽은 자들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들이 예수를 믿어야겠다고 결단하고 예수를 주님으로 영접하기 이전에 우리의 영혼은 죽은 상태였습니다. 우리들이 죽었다는 의미는 뭡니까? 이건 비유가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들의 이전의 영적 상태에 대한 하나의 진술, 스테이트먼트입니다. 교회 밖에 살고 있는 모든 자연인들이 바로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또한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 멤버가 되기는 했지만은 거듭나지 못한 모든 교인들이 또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물론 죽었다고 해서 우리의 육신이 죽어있지는 않습니다. 우리들은 살아서 숨쉬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확실하게 예수 믿기 이전에도 숨쉬고 있었고 예수를 믿고 있는 지금도 숨쉬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었다고 할 때 이것은 육신적인 죽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죽었다고 할 때 이 죽음은 바로 영적인 죽음입니다. 그 의미는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로 우리는 태어났다는 말입니다. 그런 권리가 이미 태어날 때부터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목숨은 살아있지만은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명과 단절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에베소서 4장 18절은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요즘 우리가 자주 쓰는 말로 한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사산된 상태에서 태어났다는 말입니다. 죽은 시체는 자극을 주어도 반응이 없습니다. 영적으로 죽어있기에 자신밖에 엄연히 살아계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건장한 몸을 소유한 운동선수도 예수밖에 있다면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있습니다. 지성이 탁월한 저명한 학자도 예수밖에 있다면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있습니다. 또한 감성이 뛰어난 유명한 음악가나 예술가도 예수밖에 있다면 그는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있습니다. 의사도 변호사도 회장도 사장도 모두 예수밖에 있다면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있습니다. 비록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탁월하다 할지라도 예수밖에 있다면 그 사람도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있습니다. 저마다 자기 전문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천재라 할지라도 예수밖에 있다면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있습니다. 몸과 지성과 감정과 의지는 살아있지만은 영혼은 죽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 모두 다 죽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있는데 영적인 관점에서는 죽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죽어 있을까요? 자신의 죄 때문입니다. 1절은 허물과 죄 때문에 우리가 죽어 있음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웃의 죄 때문에 내가 죽은 게 아닙니다. 부모의 죄가 커서 내가 죽은 것 아닙니다. 비록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내 영혼이 죽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들 모두는 영적인 관점에서 저주받은 사람들입니다. 3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교회 밖에 살고 있는 모든 자연인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상태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눈에는 하나님이 진노를 받은 게 안 보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세계에 보면 분명하게 보여집니다. 하나님은 항구유일하게 죄를 짓는 사람들에게 진노하십니다.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하나님의 성품, 죄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 진노는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옵니다. 그런 하나님의 진노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들 머리 위에 이렇게 임하여 있었습니다. 우리들의 손과 발로 지은 죄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초래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가 손과 발로 죄를 짓기 이전에 우리는 본래부터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에 감염된 상태로 태어났습니다. 우리의 죄는 조상적으로부터 유전된 것입니다. 신학적으로는 우리들의 인간성이 완전 부패했다고 말합니다. 완전한 부패는 우리의 전부가 모두 몽땅 망가져 버렸다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선이라도 전혀 행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예수 믿지 않아도 선을 행하는 사람 많거든요. 이거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를 구성하는 모든 부분들이 어떤 부분도 예외가 없이 모든 부분들이 조금 조금씩 다 깨져버렸다는 겁니다. 이걸 완전 부패라 그럽니다. 인간에는 소망이란 전혀 남아있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 안에 가지고 있는 자산을 가지고 자가치료를 할 수 있다면 우리들은 하나님 없이도 행복하게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철학을 가지고 또 윤리를 가지고 상담을 가지고 치료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 필요 없죠. 불행해도 인생들은 자신들 속에 자신을 회복시킬 자원과 능력을 소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는 우리는 전적으로 무능력합니다. 절망밖에는 남은 것이라고는 없습니다. 우리를 치료하고 우리를 회복시킬 능력과 자원은 우리 밖에서 와야 합니다. 우리 밖은 어딥니까? 하늘 저 높은 곳에 앉아 계시는 우리 하나님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고 회복시켜 주셔야만 우리는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살리셨습니까? 오늘 본문 5절 6절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할렐루야 아멘,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 하나님께서 죄로 인하여 죽은 우리의 영혼을 다시 살려내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다시 살려내셨을 때 우리도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어디에? 예수님의 옆구리에 붙어서 살아났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일으켰을 때 하나님이 우리도 일으키셨고,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에 앉히실 때 우리도 하늘에 함께 앉히셨습니다. 함께라는 부사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신앙생활할 때 함께 같이라는 단어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에는 독불장군이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공동체 생활입니다. 공동체와 분리된 채로 신앙생활을 잘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들은 모두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한 마음 가지고 한 영이 되어 우리 주님을 섬기고 우리의 이웃을 섬기면서 살아가야 한 참다운 신앙생활하는 것이 됩니다. 다른 사람은 어떻게 살든지 관심 없이 나 혼자만 잘 살면 잘하면 된다는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함께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에게 일어났던 모든 일이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도 똑같이 일어났습니다.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과거에 일어난 일입니다. 여기에 사용된 세 개의 동사는 모두 과거 시제입니다. 살리셨고 일으켰고 앉히셨다. 이 세 개의 동사는 모두 과거 시제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구원이 현재 상태에도 유효합니다. 우리 주님 다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구원의 결과는 이 땅 위에 존속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우리 주님은 이런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기에 사용되는 시제가 과거, 현재, 미래가 다 사용이 되었습니다. 영생을 얻었고, 이거 우리나라 말로는 과거형인데 그리고로는 현재형입니다. 현재 영생을 가지고 있고 미래에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고, 과거는 뭡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 버렸다.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영적으로 영적인 죽음의 세계에서 영적인 생명의 세계로 이미 옮겨져 버렸습니다. 이것은 과거에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과거에 일어났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과거에 일어났다면 현재 구원받은 우리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선한 일은 뭘까요? 착한 일입니다. 본문 10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중생시키심으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었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 목적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평생 선한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선한 일이 어떤 일일까요? 착한 일입니다. 착한 일은 거룩한 일과는 달라요. 우리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하고 성경 말씀 읽고 전도하고 금식하고 철야하고 죄악을 떠나 성결하게 되는 노력, 이건 뭘까요? 거룩한 일입니다. 이거는 종교적인 일들이에요. 오늘 본문의 착한 일들은 선행을 가르칩니다. 헐벗고 가난한 이웃을 보면 내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서 뭘 꺼내서 사 먹이고, 불행한 당한 이웃이 있으면 찾아가 마음을 위로해주고, 병든 이웃이 있으면 치료해 주고 이웃이 당하고 있는 고통을 함께 해주는 것이 뭘까요? 그게 착한 일입니다. 구원받았으니 무의도식하면서 생이 맞춰지는 천국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니라 부단히 선하고 의로운 일을 찾아서 한평생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옛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창조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은 일생 동안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종들입니다. 종들. 섬기는 일은 종들이 해야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무엇입니까? 그 일은 이웃을 섬기는 일로 나타납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그리고 교회 밖에서 우리의 이웃을 돕고 섬기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선행을 하지 않으면 천국을 들어갈 수 없다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아까 제일 처음 예를 들었던 누구? 그 목수 양반처럼 말입니다. 선행을 했느냐 안 했느냐는 천국 들어가서 받을 상급 문제지 천국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문제가 아닙니다. 선행은 구원받은 자들이 마땅히 해야 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이웃을 섬기는 구제와 선행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선행은 착한 일은 결코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믿음으로만 되어집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자는 나를 구원해 주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의 이웃에게 선행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은 자로서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고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세워진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평가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평가를 따라서 우리에게 상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잘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이웃을 잘 섬겼느냐로 판단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하여 쓴 시간과 에너지를 다른 사람을 위하여 쓴 시간과 에너지를 비교하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살았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우리들은 여러 가지 변명을 늘어놓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너무나도 바쁜 인생을 살았어요. 이렇게 변명하는 사람도 있겠지요. 또 어떤 사람은 제겐 인생의 목표가 있어서 그것을 성취하느라고 이웃을 못 섬겼습니다. 변명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일하느라 즐기느라 은퇴 준비하느라 바빴습니다 라고 변명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분들을 향하여 우리 주님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내가 너를 창조하였고 너를 불러서 구원하였고 그리고 오늘 본문처럼 섬김의 삶을 살라고 명하였는데 너는 그 명령을 귀 너머로 들었구나. 우리 인생에 있어서 진정 중요한 것은 얼마나 오랫동안 살았느냐가 아니라 인생을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신 목적에 합당하게 살았느냐가 아니겠습니까? 정말 누가 말하던데 90살, 100살, 110살 사는 거는 그 재수 없으면 그렇게 산대요. 나이 들면 남는 게 없거든요. 몸에 약은 한 주먹씩 입에 털어놓고 그러면서 연명하는 게 노인의 삶이잖아요. 90, 100세까지 팔팔하게 9988, 234 아시죠?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아프다가 죽는 거 9988, 234 이렇게 살면 정말 주님의 나라 위에 그렇게 살다 가면 행복하지요. 진정 중요한 것은 하루를 살더라도 주님 부르신 목적에 합당하게 사는 겁니다. 연약하고 약점 많고 부족한 우리들이지만은 우리들의 현재의 모습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만이 할 수 있는 그 일을 위해서 현재의 나의 모습을 만드셨습니다. 약점도 있고 또 못난 점도 있고 부족한 점 투성이지만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나만이 할 수 있는 그 일, 그 일을 위해서 현재의 나의 모습을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 요즘 제가 아프면서 그걸 더더욱 느낍니다. 못나고 부족한 놈을 이렇게 종으로 세워서 하나님 이렇게 쓰시는구나. 이걸 느끼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하지 않으면 그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나를 우리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에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라 하는 자존감 낮은 소리를 해서는 안 되겠지요. 테레사 수녀가 미국을 여행하던 중 어느 자매를 만나게 됩니다. 그 자매는 자살하고 싶은 괴로운 심정을 테레사 수녀에게 고백했습니다. 테레사 수녀가 그녀의 소리를 듣고 난 다음 이렇게 제안합니다. 자살하기 전에 내 부탁을 하나 들어주세요. 딱 한 달간 내가 일하고 있는 인도의 캘카타에 와서 나의 일을 좀 도와주시면 그 다음에 당신이 어떻게 해야 할지를 말씀드리죠. 그 자매는 테레사 수녀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캘커타 슬럼가에 가서 가난하고 병들어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돕고 섬겼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몸부림쳐 일하다 보니 그녀의 마음에 삶에 대한 의욕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그 자매는 그들을 돕고 섬기는 일 때문에 삶의 기쁨을 찾았습니다. 한 달이 지난 후에 그녀는 테레사 수녀의 조언이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그 자매는 그곳에 머물면서 테레사 수녀의 좋은 조력자가 되었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들의 현주소는 어디입니까? 신앙은 사색이 아니라 활동입니다. 활동. 신앙은 행동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이웃에게 선을 행할 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로 향하여 있어야 하지만 우리의 손은 이웃을 향하고 있어야 합니다. 역사의 마지막 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물을 것입니다. 네가 내 이웃에게 무엇을 행한 있느냐고 말입니다. 이 물음은 하나님께서 카인이 아벨을 죽인 다음에 하나님이 카인에게 물었습니다. 네 그 아우에게 무엇을 행하였느냐고. 우리 주님이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대 위에서 나에게 이와 똑같은 물음을 하신다면 나는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들은 삶이 마칠 때까지 우리 이웃에게 선한 일을 하도록 부름받았음을 잊지 맙시다. 말을 맺겠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간다.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예수를 믿습니다. 예,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우리들의 신앙의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이 땅 위에서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들은 구원받은 자로서 해야만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인데 그 섬김은 사람을 섬기는 일로 나타납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를 섬겨야 하고 또한 교회 밖에서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불신 이웃들의 필요를 채워주며 도와주는 일을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들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한평생 우리의 손은 우리의 이웃에게로 향하여 나가야 되지만 그래 선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늘 하나님께로 향하여 있어야 합니다. 이 구제사 얘기 말이에요. 마음까지 이웃에게 따라가서는 안 돼요. 마음에게는 돈이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하고 그러나 마음은 하나님께로 가야 그거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찬송가 446장 한장 부르겠습니다.
주시옵소서. 시험이네.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이 오라 부르시는 그날까지 선한 일을 행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이제 선한 일이 무엇인가를 찾아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결단하는 시간, 결단의 기도를 1, 2분 동안 드리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네.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영적으로 죽어있던 저희들을 주님이 땅에 오셔서 다시 살려주시고 이제 하나님 보좌에 주님과 함께 앉혀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가 우리의 이웃들에게 선한 일, 착한 일을 찾아서 행할 수 있게끔 우리의 마음을 넓혀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성령으로 감동시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다같이 일어나셔서 영광송 2장을 부르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한 일도 해야 되지만 또한 착한 일도 해야 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부름 받았음을 기억하고 선한 일, 착한 일을 또 우리 이웃들에게 행하는 그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위로 충만 교제하시니 예배드리는 온 성도들의 심령, 심령 위에 그리고 저들의 가정 위에 그리고 캠년장 교회 공동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 뭉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